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 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방송, 오늘은 멜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분들 가운데 비자 문제로 골치를 썩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거주와 직결된 문제다 보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큰 불안감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검은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가능성이 큰데요. 비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절실함을 이용한 사기 행각들이 최근 발각됐다고 합니다.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라는 미끼를 이용한 범죄인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는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와 함께하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안내해드립니다. 끝으로는 오디오 책갈피에서 김혜란 작가의 첫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중앙은행 이사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3.6%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호주의 슈퍼마켓 경쟁 구도를 바꾸겠다며 중동 최대 유통기업인 루루 하이퍼마켓을 호주 진출 후보로 초청했습니다. 남호주 지방 지역의 양떼 목장에서 놀던 중 실종된 4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6%로 동결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이사회는 오늘 9월 이사회를 갖고 기준금리를 3.6%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8월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물가상승률이 연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호주 통계청이 두 달 연속 발표한 월별 물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7월까지 연간 2.8% 상승한 데 이어 8월까지는 연간 3%까지 상승하며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식품 및 무알콜 음료 3%, 주류 및 담배 6%, 주택 4.5%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특정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지표인 연간 절사 평균이 호주 중앙은행 목표치인 2에서 3% 중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 바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이미 3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1월에는 카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에게 희망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호주의 슈퍼마켓 경쟁 구도를 바꾸겠다며 중동 최대 유통기업인 루루 하이퍼마켓을 호주 진출 후보로 직접 초청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며 아랍에미레이트에 들러 현지 대형 유통업체 루루 하이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루루 하이퍼마켓은 중동 최대 소매체인 가운데 하나로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알디가 호주 시장에 들어왔던 것처럼 루루 하이퍼마켓은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이 기업은 호주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총리의 이번 요청으로 현재 콜스와 우럴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호주 식품 소매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구상 실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의 전 이스라엘 대사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제안은 테러단체로 지정된 하마스가 자멸에 동의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20개 항목의 평화 계획에는 즉각적인 휴전, 양측의 인질 및 포로 석방,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또 하마스가 나머지 인질을 석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등 양측이 이전에 거부했던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대사이자 현재 자유당 상원의원인 데이브 샤르마 의원은 채널9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이 합의에 동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Hamas, yes, it has to sign its own extinction warrant, but the leaders are being offered amnesty and safe passage.
샤르마 의원은 하마스가 스스로 자멸한다는 선언에 서명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사면과 안전한 출국, 즉 망명이라는 제안이 포함됐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현재 느끼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의 정도에 따라 또 그들이 고위 군 지도부를 많이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지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북한의 외교관이 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균형 상태로 In order to permanently maintain this state of balance and ensure everlasting
김선경 부상은 한반도의 균형 상태를 영구히 유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핵을 헌법에 명시해 절대 건드리거나 훼손할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 요구를 중단한다면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은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의 교섭 제안들이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정권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옵터스와 모회사 싱텔의 대표단과 회동을 가진 아니카 웰스 연방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독립적인 조사 의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싱텔의 유엔 관문 CEO는 이사회가 캐리 쇼트 박사 주도의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잔이 야당 대표 또한 누가 조사를 수행해야 할지 밝히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지만 웰스 장관은 ACMA, 호주 통신 당국이 이미 조사 중이며 이를 수행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웰스 장관은 4명의 사망자를 낸 두 건의 트리플 제로 정전 사태는 규정 준수 문제이며 긴급 전화 서비스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 필요성을 반드시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said that Optus will face significant consequences as a result of what has happened here.
웰스 장관은 옵터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장관으로서 ACMA 조사가 완료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국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부분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되려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앞으로 특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퉈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시드니 남부에서 한 10대 소년이 철로에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카링박 기차역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구조대는 울루웨어 역과 카링바역 플랫폼 사이의 철로에서 13세 소년을 발견했으며 이 소년이 열차 뒤편에서 철로로 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년은 두부 및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은 후 시드니 어린이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중태로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12세와 13세 다른 두 소년이 수사를 돕고 있으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호주 지방 지역의 양떼목장 모래에서 놀다가 실종된 4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스라는 이름의 4살 백이 아동은 토요일 저녁 윤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애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275km 떨어진 가족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마크 사이러스 경찰서장은 SES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지역의 지상 수색을 완료했으며 현재 농장 내 댐과 탱크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poor lad, yeah, just 4 years old, and very close to the family.
사이러스 경찰서장은 불쌍한 4살배기 소년과 가족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은 가족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노던 테러토리 실업수당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지방 지역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민 수천 명을 인종차별했다는 혐의입니다. 모리스 블랙번 로펌은 2015년 7월부터 21년 5월까지 매닝그리다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참가자들이 소득 지원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고 실업수당을 위해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중 한 명인 바루 파스코 원로는 로펌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원주민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Meningrida has experienced a history of culturally inappropriate
파스코 원로는 매닝그리다 지역사회는 과거에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의 역사를 겪은 바 있고 이러한 CDP 정책은 캔버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이는 캔버라의 생각이지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CDP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결과와 위험, 실패가 존재하는지 등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은 더 넓은 지역사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호주 우주산업의 혁신을 성층권으로 끌어올릴 새로운 연구소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팀 에어스 연방과학부 장관은 국제우주대회의 일환으로 시드니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스트랄라시아 우주혁신연구소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호주의 스마트셋 협동연구센터를 대체해 호주 우주산업연구의 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에어스 장관은 호주가 오랫동안 첨단 기술과 산업의 해외 유출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국내 산업이 필요한 기술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job as the Minister for Science and Industry is not to dream up new reams of
에어스 장관은 과학산업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는 새로운 정책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28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화창하겠습니다. 16도에서 낮 기온 27도. 멜번도 오후 늦게 소나기 오겠고 오전 6도, 낮 기온 15도. 브리즈번 오전에 구름 끼겠고 18도에서 31도. 퍼스도 구름 많겠습니다. 13도에서 20도. 애딜레이드 11도에서 17도 분포로 부분적으로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캔버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8도에서 낮 최고 18도. 호바트는 오후 늦게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7도에서 16도 예상됩니다. 다윈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3도. 서울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전 17도,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오늘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와 사안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 행각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기 사건들을 저희도 수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누군가의 절실한 마음을 악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다는 점일 겁니다. 호주에 사는 이민자라면 영주권 역시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라는 미끼에 걸려든 피해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익스플레이너에서 알아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익스플레이너. 사람들의 절실함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절실함이 돈일 수도 있고 또 호주에 사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일 수도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한 제리 씨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호주 영주권을 얻고 싶다는 생각에 지름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학생인 제리 씨는 지난 4월 중국 전자상거래 앱인 샤오홍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리 씨는 자신이 절실함을 악용한 사기꾼의 먹이가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리 씨는 한 이민대행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미 영주권 준비가 마쳐진 지원자와 함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호주의 숙련기술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와 자녀 역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기꾼이 이를 악용한 겁니다. SBS 만다린 프로그램은 최근 샤오홍시와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해서 암암리에 배우자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리 씨는 지난 4월 시드니 사무실에서 대행업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을 만났고요. 또 5월에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5,000달러의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꾼은 간호사 일을 하는 가짜 배우자와 둘이 동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친밀해 보이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사기꾼은 두 명이 포즈를 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제리 씨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가짜 배우자가 사진을 찍는데 너무나 능숙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또 사진 촬영을 위해서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할지 등도 모두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대행업체 직원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제리 씨에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래야 정부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사기꾼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과금을 내고 또 함께 집을 빌리는 것 역시 모두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리 씨는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매우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제리 씨에게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영주권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몇 달 안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흥분한 제리 씨는 곧바로 두 번째 금액을 사기꾼에게 송금했습니다. 제리 씨는 그 같은 기쁨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명확하게 생각하는 기본 능력조차 모두 잃게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제리 씨는 이 모든 일이 사기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가짜 배우자로 나타났던 여성이 제리 씨에게 연락을 한 건데요. 그녀는 제리 씨에게 이민 대행업체라고 말한 그 사람이 그날 자신이 미팅에 나와서 제리 씨와 사진을 찍도록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아니었고요. 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점수 역시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제리 씨는 이 문자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 채팅그룹에 가입한 제리 씨는 자신의 영주권 신청은 들어가지도 않았음을 알게 됐는데요.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곳에서 받았던 스크린샷 역시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리 씨는 직접 내무부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제리 씨는 그날부터 모든 삶은 멈춰버렸다고 하소연합니다. 제리 씨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자 그룹에 속한 사람만도 이미 90명이 넘고 이들의 사기 피해액은 $1,000,0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배우자와 함께 만든 공동은행 계정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차단이 됐고 또 돈까지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호주에 머물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 비자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는 중국의 하층민 쓰레기라는 모욕까지 받게 된 겁니다. SBS 뉴스는 내무부에 연락을 하고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최근 불법 이민 상담을 통해서 신청자들을 속이는 가짜 이민 대행사들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해온 이민 사기꾼 4명이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절실함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의 행각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미끼로 현혹하는 사기 행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절실함을 이용한 사기 행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라는 미끼, 검은 유혹의 손길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은 유혹에 빠진 절실한 사람들의 마음은 사기범들에게 악용돼 큰 비용을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기범들의 배까지 불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9월 30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이어지는 순서는 호주 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호주 법률 인사이트입니다. 호주 아닌 변호사협회 카라와 함께합니다. 물론 늘 조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때로는 몰라서 또는 잠깐 착각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법규를 어기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벌금을 받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서가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호주 법률 인사이트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법률 인사이트,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칼라와 함께합니다.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와 함께하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 이 시간에 오랫동안 호주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온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소속 한인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실제로 한인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사례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데요. 물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만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예상치 않은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서가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서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면 벌금 때문에 문의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한인 사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의도치 않게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나 호주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민자들이나 유학생, 여행객들은 호주 시민들에 비해 벌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에 비해서 벌금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럼요.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국에는 보통 벌금 받으면 5만 원, 뭐 맞아요. 7만 원, 원 이 정도 단위지만 네. 호주에서는 맞아요. 뭐 100불 단위가 네. 넘어갈 뿐만 아니라 심할 때는 1000불 단위까지 맞아요.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네. 무서운 거, 뭐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교통카드를 찍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을 받으실 수 있죠.
네. 또 제가 호주에 와서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으면 또 그렇습니다. 내야 되는 벌금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모르는 벌금들이 있는데 일단 호주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법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은 저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교통법규의 경우에는 이제 위반을 한 경우에 집으로 위반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 벌금은 꼭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지서는 반드시 납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 이 기간을 넘기시는 경우에 또 추가 벌금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에 지금 현재 2025년 8월 기점으로 성인은 65달러, 18세 미만의 경우 25달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벌금이 부과돼도 또 벌금을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법정 출두 명령이나 급여 압류 등 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까
네.
벌금은 꼭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법정에까지 갈 수 있는 거군요. 하지만 그 벌금을 안 내시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건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선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고지서를 받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거나 또는 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고지서에 적힌 벌금 납부일 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추가 요금을 피하실 수 있고요. 이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 진행 상황 역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또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좀 재미있는 내용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한국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범 운전사 우대 제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해온 운전자들에게
모범 운전자
네.
우대 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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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해온 10년 이상으로
네.
기억하고요.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해온 운전자들에게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금 대신에 경고만 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의 제기 시 이런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게 고려되어서요. 벌금이 취소되거나 주의 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법규를 지켜온 것들이 보상을 받는 날이 있군요. 네. 혹시 만약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호주의 벌금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몇백 불, 500 불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당장 내기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네.
이게 사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 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또 센터링크 수당을 받는 경우 센터페이를 통해 해서 격주로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분할 납부도 어렵다. 전혀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이를 지역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를 Work and Development Order, WDO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제도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거나 지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 주거지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이 제도는 지원해주는 스폰서들을 직접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 웹사이트에 가면 이 제도를 지원해주는 스폰서들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스폰서 리스트를 찾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또 이 제도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불까지 벌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벌금은 사실 비교적인 간단한 법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벌금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네. 간단한 벌금은 당연히 혼자 처리를 하시면 되지만 네. 뭐 재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가 되어서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경우 벌금액이 너무 크거나 네. 면허 취소 등의 심각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또 반복적인 위반으로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네.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끝으로 서가은 변호사님 벌금과 관련해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6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와서 네. 몇 번의 벌금을 냈는데요.
아, 일단,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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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교통 관련 법규를 먼저 알아보시고 네, 잘 준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벌금을 받으면 물론 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금을 받는 그런 안 좋은 경우들이 있긴 한데 만약 내가 한 것이 맞다면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하고 방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호주 법률 인사이트에서는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 서가은 변호사와 함께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통 법규를 잘 지키시는 거겠죠. 서가은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책 공고.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 칼라와 함께하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디오 책갈피입니다. 17의 부모가 된 소년과 소녀, 그리고 17의 늙어버린 아들에 대한 작품, 김혜란 작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조루증이라는 남다른 삶을 유머러스하게 끌어안는 한 소년의 성장기는 동명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돼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를 쓰며 문단에서 큰 주목을 받은 김혜란 작가의 첫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유아정 프로듀서가 소개합니다.
오디오 책갈피 책 속 한 문장 삶의 한 페이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책갈피 하나 꽂아드려요. 안녕하세요. SBS 오디오 책갈피 유화정입니다. 오디오 책갈피 오늘은 누군가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길고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성장기록 김혜란 작가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만나봅니다. 이 작품은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소년과 소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급격한 노화를 겪어야 했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어른이 되는 길을 조금 일찍 걷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툴지만 가슴 뛰는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전교 1등, 공부 잘하고 똑부러진 소녀 미라.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에 진학했으나 대회에서 부당 판정에 항의하다 소란을 피워 정학을 맞은 소년 대수. 아직 자신이 자라서 무엇이 될지 모르는 17 철없는 나이에 두 사람은 덜컥 아이를 갖게 됐죠. 아이는 낳을까 말까. 대수는 몰래 기도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미라는 임신성 고혈압과 단백뇨가 생겼고 최선의 치료법은 분만이라는 의사의 말에 엉겹결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에 두려움 대신 벅찬 사랑이 밀려오는 순간 미라는 이유 모를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아빠가 된 대수는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미안해 더 크고 더 오래 오열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온갖 감정, 슬픔과 기쁨, 긍지와 수치, 후련함과 서러움, 헛헛함과 충만함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총체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아름. 하지만 아름은 미처 자라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난치병을 진단받았습니다. 17 소년의 마음과 부모보다 훨씬 늙은 여든의 몸을 지닌 그는 책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고 이웃의 60살 할아버지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곁에 둔 채 상대적으로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겪어야 하는 아름은 그만큼 인생을 더 깊이 배우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을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죠.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을 다시 살고 싶어서 자식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다. 소설 속에서 특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아름이 맞이한 첫눈. 얼굴 위로 사뿐히 내려앉는 차가운 감촉에 엄마에게 어떤 눈인지 묻습니다. 눈송이가 제법 크고 보송해.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게 내려. 아, 한방눈이구나. 아름은 이어 혼잣말을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아름답나? 금세 사라져버릴 눈송이가 굳이 그렇게 아름다울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의 인생과 닮아있어 가슴 아린 대목입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그리고 나는 무럭무럭 늙는다. 누군가의 한 시간이 내겐 하루와 같고 다른 이의 한 달이 1년쯤 된다. 이제 나는 아버지보다 늙어버렸다. 아버지는 자기가 80살이 됐을 때의 얼굴을 내게서 본다. 나는 내가 34이 됐을 때의 얼굴을 아버지에게서 본다.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하필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로 태어나 나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세상과의 이별을 앞두고 아름은 부모님을 위해 써두었던 글을 아름의 상상 속에서 17 미라와 대수의 첫 만남을 적어놓은 소설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이게 당신들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더 쓰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세상의 많은 말들을 다 느끼고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시간 17년 삶의 마지막 순간 아름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살아있는 것. 오늘 오디오 책갈피에서는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을 함께 펼쳐봤습니다. 짧지만 뜨겁게 살아낸 한 소년의 17년이란 시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얼굴에서 발견한 사랑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름의 마지막 고백,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묵직한 여운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켠 작은 책갈피로 남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유화정이었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영주권 획득을 믿기로 한 사기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됐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책갈피에서 소개해드린 책, 김혜란 작가의 첫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소녀시대의 I Gotta Boy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